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이 책이, 나에겐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작가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대개는 그 책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여지없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내면에 그 작가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만의 생각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차분하죠? 사람마다 좋은 책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이란 역시 저에게 공감을 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라고 한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공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이 사람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현재에 대한 공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에세이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 이 주인공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갔지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다르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 수 있겠는데라고 하면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죠. 혹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인 기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상품과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고민, 그 고민에 대해서 다룬 책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불러일으켜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비탈리 카이네슨의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책은 예약 판매만으로 자기계발 분야에서 3위까지 올라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저에게 이 책은 물론 자기계발서이기도 하지만 육아 지침서이기도 하고요. 철학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 책을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각 파트별로 공감받았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책을 흡수하고 이 책 좋은 책이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스시집 직원들은 자기가 만든 스시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서로 연결된다. 날생선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스킨 인더 게임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해라. 누군가 당신에게 상품을 판 대가로 돈을 벌면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의 조언은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유동순 자산, 즉 평생 모은 저축을 고객이 보유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스킨 인 더 게임을 실천한다. 내가 내린 결정에 따르는 보상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손실도 함께 나눈다. 제가 이 말에 공감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뭐 펀드 매니저 혹은 전문가가 과연 그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가? 혹은 부동산 경매 이 물건을 추천하는 그 사람은 과연 거기에 입찰을 할까? 유튜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대로 자기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나? 뭐 어떤 사람은 이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 식품을 가족에게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책임과 리스크를 동시에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만든다면 이게 진짜 내가 쓰는 제품이 맞나? 내가 진짜 믿고 쓸 수 있고 믿고 할 수 있는 제품이 맞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또 반대로 들게 되는 거죠. 마치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보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따르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똑같은 리스크를 지어야만 적군에서 장수의 목을 베면서 나도 이 우리 병사들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다는 그 리스크를 같이 감수해야만 병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거 저한테는 좋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좋습니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디저트를 먹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반쪽 선택지라고 부른다. 보통의 선택지가 예와 아니오의 고민이라면 반쪽 선택지에는 오직 아니오만 있다. 내 친구 중에 정통 유대교 랍비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와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면서 나는 빵을 너무 많이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네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쓰지? 라고 물었다. 친구가 답했다. 전혀.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빵도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알려주었다. 빵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상은 스토아 학파의 통제 이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왜 와닿냐면 제가 딱 이렇거든요. 뭐 행복하세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딱 하나,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 삶은 95% 행복해요 라고 저는 늘 답변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행복하고 이곳저곳 저것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세요? 예, 전 행복합니다가 약간 자동응답기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런 식으로 한쪽짜리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 가족입니다. 자동응답기예요. 그냥 자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과의 있는 시간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성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성공은 행복이고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냥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진짜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책에서 통제 이분법, 이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일부로서 이렇게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이 작가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과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아 학파의 통제 이분법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이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뒤편에 나오거든요.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자신의 의견, 목표, 욕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신체, 재산, 명성, 지위와 같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우리는 점점 통제력을 잃어간다. 결국 나의 내면을 통제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늘 생각하고 이 영상에서도 항상 했었던 이야기와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표를 잡을 때 결과를 목표로 두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50만 유튜브 구독자를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저에게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제가 1년 뒤에 얼마큼 실력이 늘겠어라는 목표는 없어요. 대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피아노 연주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서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공유하겠어. 이런 목표를 세우거든요.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가 따라오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 철학이라는 게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관심도 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는 상황에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라는 한 줄을 만났을 때 참 명쾌하게 정리 잘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싹 되면서 뭔가 내가 철학에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흩어졌던 생각들을 명쾌하게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주니까 통쾌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46살의 췌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랜디 포시 교수의 1인칭 이야기이다. 10년 전쯤 크리스가 7살, 로라가 9살이 되었을 때 나는 신형 폭스바겐 컨버터블을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다. 랜디 삼촌 차를 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여동생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저런 말은 당연히 애들이 들을 리가 없지. 그래서 나는 상황을 편하게 바꾸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음료수 캔을 따서 컨버터블 뒷좌석 시트에 쏟아 부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 사람이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 차는 아무리 신형 컨버터블처럼 반짝이는 보물이라도 그저 물건일 뿐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랜디포 씨의 마지막 강의가 2008년도에 나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이건 무조건 100번, 1000번 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음원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귀에다 꽂고 마침 그때 영어 공부를 한창 할 때였어요.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이거를 귀에다 꽂고 매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틀어놓고 했으니까 한 2, 3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이 아직까지도 막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라스트 렉처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그 오디오북에는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ngs are things. 살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교수님이 자녀들을 위한 그 강의에서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얘들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저한테는 이 카메라가 되게 비싸고 이 랩탑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만지려고 할 때, 야, 이거 부서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도, 그래, things are things, 물건일 뿐이지. 약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새 옷을 입고 결혼식을 막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울고 막 파스타 묻혀가지고 막 안아달라고 할 때, 아,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래, things are things, 끝까지 이게 뭘 중요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주문 같은 그런 단어인데 그게 느닷없이 이 책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이 쏙 들었어요, 이 책이. 우리가 랜디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유효기간이 있다. 랜디의 타이머는 의사에 의해 6개월로 설정되었다. 당신에게 6개월의 삶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과 똑같은 일에 몰두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겠는가? 자동차 뒷좌석에 묻은 얼룩이나 먼지 때문에 화를 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겠는가? 랜디는 12년 전에 죽었다. 랜디의 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뒷좌석은 깨끗할까? 찌그러진 자국은 있을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한가? 진실은 우리가 너무 덧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타이머가 언제 울릴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6개월로 설정해 놓으려고 노력한다. 언젠가 진짜 6개월 남은 날이 오기도 할 테니까, 라면서 정리를 해주네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제 나는 해나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배구 토너먼트에 갔다. 해나는 경기 내내 사이드라인에 서 있기만 하고 공은 만져보지도 못했다. 10년 전에 나였다면 이런 토너먼트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겼을 것이다. 그것 말고도 내게는 할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생의 모든 것에는, 특히 아이들과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로 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딸을 경기장에 데려다주는 일을 의무나 억지로 희생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하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운전하면서 해나와 함께 음악도 듣고 팟캐스트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낸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아침마다 아이를 등교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충분히 혼자 갈수 있어요. 혼자 갈수 있는 거리고 자기도 혼자 갈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 같이 갑니다.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매일 같은 루틴으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더이내 시간을 가치롭게 쓰는 일을 찾지 못한 거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집을 떠나 대학에 갈때 부모는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나? 하고 자문하기 시작한다. 조나가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편지를 교환했다. 조나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빠, 저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그렇게 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일들과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셨죠. 얼마 전 워렌 버핏의 책을 읽으셨죠? 책에서 워런은 자녀들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했어요. 아빠도 우리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을까봐 걱정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는 훌륭한 아빠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아빠와 보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성취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하찮게 느껴진다. 저도 아이에게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오늘처럼 늦게 촬영하고 가는 날에는 문 앞에 편지가 있기도 하고요. 생일에 혹은 뜬금없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학교 혹은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아지고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이 확 와닿는 거죠. 그 작가의 감정과 저의 감정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면 이 책을 읽는 동시에 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다음 챕터를 읽고 싶어지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책에 조금씩 더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랜디 포시의 라스트 렉처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강연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새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땡큐 하면서 이제 끝을 내거든요. 이 책은 맨 서두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조나, 헤나, 미아세라에게 너희는 아빠의 이메일을 읽지 않으니까. 저와의 공통점도 이야기하자면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저의 아이들을 위한 영상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아빠가 생각하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있었던 에피소드를 추억으로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 부부간의 이런 대화를 남기기도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아이들이 컸을 때 언젠가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혼할 사람 혹은 남자친구 될 사람 혹은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작가와 제가 다 있지 않나 라는 이 공감, 이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결국 저에게 좋은 책이란 지금 저의 상황과 딱 맞는 온도를 가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저의 상황이 같은 온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책이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혹은 아, 너 이런 온도구나 이런 너에게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어 라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근데 이 라스트 렉처의 이 부분이 인용된 건 진짜 이건 약간 연애 편지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